요한복음 1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로 건너뛰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정말 정직하게 치고 들어와서 믿어지고 또 이것에 의지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런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것을 서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의 그 능력을 입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미로우신 심판의 그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하는 일이 종종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이내믹하게 역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이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럼 그것은 우리 각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최고봉을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목양의 열매를 맺는데 아주 제일 중요하고도 중심이 되는 그런 필요한 줄기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제가 정말 이제부터 많이 많이 강조드릴 텐데 꼭 매일매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보시는 것도 좋고 또 관심이 있어서 그냥 또 한때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뜻은 그런 정도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조금 더 우리를 좀 말씀 묵상에 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월부터 예배 순서 중에 예수님 찬양시가 있죠. 지난 6개월 동안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제 같이 낭송하고 그리고 고백으로 올려드렸는데 이제 7월부터는 남은 6개월 동안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같이 고백하면은 공동체적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오늘 선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서 어떤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원리적인 부분을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생각 속에 부딪히고 들려져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성스럽게 육화, 행동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말씀이 하고 싶으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냥 깨달음과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표면으로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심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죠. 신앙을 갖고 오래되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믿는 마음은 있습니다. 소원도 있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정말 요동치듯이 역동성을 가지고 역사해서 나의 몸의 행위와 표현과 습관으로 육화, 육신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화 되지 않기 때문이죠. 딱 원인은 그것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요한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방법 속에 아주 중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과 인격, 즉 말하자면은 나의 성품도 인격이고요, 가치관도 인격의 한 부분이고, 사고방식 그리고 정신세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격이라는 말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삶과 인격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 결실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육화된다, 육신이 된다라는 그런 말 이전에 오늘 보면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로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은 것 같아요. 아주 사실 보면은 이 우주의 비밀을 터득한 것이죠. 1절은 우리가 1, 2, 3절 너무나 유명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도는 자기 글을 받아서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천지 창조에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한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도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도 창조주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시라는 말씀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신 이 하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써, 그죠? 흑암과 혼돈과 그 모든 그것들을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계로 다시 창조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도 동참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세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세 분이십니다. 이것은 뭐 성경을 보면 뭐 너무나 우리가 쉽게 설득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크게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오늘 읽으신 14절 본문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뭐 원어로 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의 거처가 바로 우리 안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의 하나님일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몸과 똑같은 조건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육신이 된 하나님을 보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광희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곁에 가면 뭐 이렇게 좀 번쩍번쩍하는 어떤 성령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시진 않았겠죠. 사도 요한이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은 아, 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에 깊은 그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로 인간됨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됨으로써 그 가치들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하신 일이 바로 진리의 생명의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로도 보면 빛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빛에 대한 설명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드러내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빛이 비추셨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고 그럼으로써 창조를 이루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어떠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이 보이는 피조계를 다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또한 자기 자신도 피조물 중에 한 모양과 똑같이 되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갖는가?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육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화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 뜻이죠.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돌려보겠습니다.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영광의 존재가 되셨죠. 영광의 존재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가치를 그분의 삶과 사역 속에서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죽음을 통해서도 그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이 부여하는 힘과 의도대로 변화하고 성화되어서 진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귀찮으시겠지만 또 다른 말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인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잘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질서와 조화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창조의 능력을 가진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변화가 되면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이 볼 때 아, 하나님 나라는 저런 질서와 저런 조화와 저런 능력과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자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은 좀 다 다르게 했지만 아마도 다 비슷하게 들리셨을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육화,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육신화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떠한 맥락에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맥락에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참으로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의 차원의 것들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의 차원으로는 도무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볼 수 없다. 또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건 그냥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강조한 표현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인지 좀 막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우리 성경이 풀어줘야죠. 어저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라는 표현은 동일한 사건이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부딪히고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에 속했던 육적인 것들을 딱 사로잡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겸손한 태도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기도 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 심령에 부딪히기 시작해서 그것이 나에게 인정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거듭나는 것을 표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센스, 감각은 압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구나, 들려졌구나. 그러면 사람은 변화되는 시작의 길을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보이신 말씀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성육신 선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화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동일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를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거 죽었다 깨나도 일어나는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듣고는 알지만 사실은 자기에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그냥 관심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뭐 매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내 인생의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 뭐 그런가 보다, 거기서는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뭐 거의 한 두세 번씩 건너뛰면서 매번 거듭남을 강조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21세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거듭남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확인해야 돼요. 누가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다음 프로세스가 쭉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르게 되는가?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의 영광에 자동적으로 이르게 됩니까? Yes or no. 중간은 없습니다. No죠, no.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출생만 하고 아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남은 여생이 아직도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선물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선물 꾸러미 잘 풀러가면서 선물 잘 누리면서 그 선물의 힘으로 삶을 정말 바르게 살기도 하고 또 능력 있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베풀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겨져 있으면 그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여생에 우리의 영적인 숙제를 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에도 유혹에도 교훈의 풍조에 여러 교훈의 풍조에도 빠지지 않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베이스라인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되면은 큰일 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베이스라인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면 속임수에, 사람의 속임수에 잘 빠진다.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요, 애고 어른이고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는 노인의 상태까지 가서도 이 속임수에 엄청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 삶에 그만큼 편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유혹에 빠져, 우리가 유혹을 다 이겨내면서 삽니까? 그 한 가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사하단 말이죠. 그 유혹이, 사탕발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 자, 우리가 배우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택해야 할 것은 자기 인생의 하나입니다. 진리의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어른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소주제인데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측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가 육신이 된다라는 그 측면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으면 그 죄성이 육신으로 드러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파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언젠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이 없고 그것이 굉장히 지금 더디고 지체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리고 현재 상태에 정체되어 있다면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육신이 되는 상태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이 된 것들이 더욱더 교묘하게 발전해 간다라는 사실을 보고 계신가요?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이냐면 핵심적으로 한마디만 하면은요, 이 말입니다. 죄가 남아있어서 육신이 되고 육신이 또 더 교묘한 죄성으로 나갈 수 있다, 육신화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날마다 더욱더 교묘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고센트릭,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머리도 자라고 육신도 자라가지고 어른의 모습은 하고 있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지만 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주 살아남을 요령과 기술과 이런 기타 등등으로 자꾸 조금씩 변모시켜서,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의 삶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 오늘 윤 집사님 기도의 내용에 아주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타인과 공동체를 품고 기꺼이 자신을 뭐 작게라도 희생할 수 있는 태도, 즉 사랑이 더 깊어져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해지고 헌신하는 그 우리의 삶의 중요한 회복해야 할 속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중심적은 자기만을 향하고 있지, 그리고 또 남을 위한 것도 자기가 살기 위한 방편으로 남을 위하고 있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공동체가 없으면 이것을 배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와 나의 가족끼리의 삶만을 통해서는 이것을 알기가, 이것을 알아내기가 절대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속기를 잘하는 겁니다. 소위 그 귀가 얇아진다 그러죠. 그죠? 근데 저도 계속 귀가 얇아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리고 유혹도 잘 받아요. 아, 그래, 그 정도야 뭐. 유혹도 잘 받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요즘 뭐 얼마나 그런 매체들이 많습니까? 막 좋은 교훈의 교훈의 그 여러 가지 양상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섭렵하면은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의미를 자꾸만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프리즘으로 해서 모든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 모아다가 종합해서 자기의 철학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예수 믿는 의미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에서 나타나게 되냐 하면 죄는 사실 짓게 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꼭 죄라는 것이 뭐 해악을 끼치고 뭐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비도덕적이라서 죄가 아니라 자기 실속을 차리려는 자기중심적인 속성으로 똘똘 뭉쳐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남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자기 속성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의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관계를 더 발전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 관계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면 그것은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해 안 끼쳐요. 네, 압니다. 해 안 끼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는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심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말씀이에요. 부부관계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서 자기 배우자에게는 항상 그냥 표현적으로 나이스해요. 항상 나이스해요. 20년, 30년 그렇게 삽니다. 그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네. 썰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으시면 살아보시고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는 드러나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드러나기 이전에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 어긋나고 깨어지고 모가 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온통 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상한 것들이 육신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래도 미니멈 레벨에서의 모랄리티는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그래도 해를 끼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자기 생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안에서 선과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삶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운다라는 말은요, 자기가 그런 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죄의 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억누르고 막 애를 쓰고 그 행위를 하면 막 체벌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창조해내는 내 안에서의 그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산책을 하다가 말벌에 쏘였습니다. 딱 여기 왼손에 쏘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통통합니다. 막 떨리기까지 하네요.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모양은 뭐 이러면 어저께 제 처가 이렇게 기도해줘서 많이 가라앉았어요. 제가 어저께 기도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오늘 예화를 써야 되는데 이거 많이 가라앉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랬는데 사실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막 보니까요 표면적으로 형태가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꼭 저기 죽은 사람 손 같다고 퉁퉁 부어가지고 시뻘겋고 시퍼렇고 그 다음에 막 두드러기까지 이렇게 살짝 얹어져서 나와 있고 그것이 막 번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겉모양만 그렇게 흉악한 게 아니고요. 아 간지럽다고 아우성이에요. 마디마디마다 하여튼 이거 비비느라고 아주 고생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가만히 있으면 쑤시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릴 수도 없고요. 성형할까요? 보기 싫으니까? 성형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외모가 잘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다 성형할 필요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너무 많은 걸 시사했나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말벌의 독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독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안에. 표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애써야 되죠? 이걸 뭐 성형하거나 뭐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독을 제거해야죠. 디톡스 해야죠. 그죠? 디톡스 하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어떤 걸로 이것이 해독이 되는 것이지 결단코 겉으로부터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운다라는 의미는 내 안에 들어온 독소와 싸우는 것입니다. 뭔가 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표면과 행동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그 사람은 뭐 남에게 대한 배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절교도 서슴치 않고 뭐 그리고 까칠하고 뭐 냉정하고 그래요. 점점 더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까칠하고 그리고 냉정하고 또 아픈 말을 막 이렇게 뱉어내고 아프게 하는 말을 뱉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육신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육신,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만들어낸 원인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이 죄는 그대로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인생이 지나갈수록 자기 때문에 더 피곤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만들어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와의 싸움의 과정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묵상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그 독소적인 것을 비춰서 보게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그 독소를 못 찾고 그리고 그냥 묻어두고 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비추이심을 받는다. 그런 말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런 문제, 저 지금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자존심 상하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나의 문제인지 하나님, 그럼 고쳐주십시오. 제가 저를 주님께 지금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주장하지 않고 저의 판단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관계가 악화된다든지 싸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정말 잠잠하게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내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시는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동기와 습관이 나의 행위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요령을 더 세련되게 지어갈 뿐입니다. 그것은 겉옷이죠.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겉사람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난 너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정말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모든 행위들이 거치례적인 행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부딪혀서 내면에서 부딪혀서 행동으로까지 나오면서 표면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그런 생명의 결실로서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역자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거니 이렇게 하고선 그냥 다 주장하고 그렇게 해버려서 어떤 성과를 얻었다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난 널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말씀 묵상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육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곱씹는다 표현이 있죠. 곱씹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길게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루에 한 15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매일 하시겠다고 각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시겠다고 각오해야 또 조금 빠지는 날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건너뛰게 되는 날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난 일주일에 세 번 합니다.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매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보시게 된다면 당연히 병자가 너무 아파서 자기 발로 병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필요를 느끼시게 되겠죠.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이런 말씀 묵상의 과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듣겠다라는 그런 자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면은요 위로부터 감동이 있을 수가 없죠. 감동이 내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 속에서 얻은 감동의 힘입니다. 감동의 힘이 없으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영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주간에도 말씀 묵상에 힘쓰시고 요즘 야고보서 묵상하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말씀 묵상에 힘쓰시고 하나님을 깊이 야다 알아가시는 그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 삶에 육신을 입고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한 좀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좀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너무 바빠서 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안 나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그 말씀 묵상할 시간을 하나님 내주십시오. 내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진지하게 하고 좀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원하시는 인간의 삶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비추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독소와 싸우는 과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육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 머무르고 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개인스빌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붙들리고 또 주님의 어미로우신 그 음성에 잘 노출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나의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의탁하고 그리고 그것이 풀려나고 해결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실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